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3일 이 문제에 밝은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북 정상회담 관련 대화 중 일부는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회담 노력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과의 문제를 사전에 원만히 협의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은 북한과 일본의 고위급 접촉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6일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면서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대해 전례 없는 위로 전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경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 군의 총격으로 아르메니아 군인 4명이 사망했다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총격으로 아르메니아 남부 마을인 네르킨핸드 인근 초소에서 자국군인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국방부는 전날 저녁 아르메니아 군이 이 지역에서 40km가량 떨어진 북서부 국경지대를 따라 배치된 아제르바이잔 군 진지들에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공격은 아르메니아 측의 도발에 대한 복수라며 이번 사건의 책임은 아르메니아 지도부에 있으며 향후 도발 시 더 심각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9월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 아르메니아 분리주의 자치 세력이 운영해온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빚었으며 이후 이 지역 주민 약 12만 명이 대거 아르메니아로 돌아가는 등 갈등을 계속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양국이 지난해 11월 30년 넘게 이어져온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휴전 협상을 시작한 이후 처음 발생한 치명적 사건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대니얼 에릭슨 미 국방부 서반구 담당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에 각각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미 국방부의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슨 부차관보는 1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아틀란틱 카운슬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지역에서 경제, 정치, 외교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에 대한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적 이익을 줄 수 있는 통신 장비 등의 품목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 사용하도록 보장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내 많은 나라가 러시아의 군사 장비를 수년간 사용해왔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릭슨 부차관보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 외에 미국의 민간 산업 부문과 유관 기관들이 이들 나라의 핵심 국가 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방과 사이버 등에서 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13일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러시아 형법에 따른 수배자 명단에 칼라스 총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수배자 명단에는 칼라스 총리 외에 타이마르 피토콥 에스토니아 정무장관과 시모나스 카이리스 리투아니아 문화장관도 올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법 조항에 적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칼라스 총리 등 수배자들이 옛 소련방 군인 기념물을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하루 사이 수십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물자 반입 경로인 이집트 접경 라파에서 북동쪽으로 약 9km 떨어진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3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지난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지역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에 지시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심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대북 감시를 위한 한반도 주변 역량 강화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군사 충돌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며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일본 한국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3국 간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나 눈 소식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대북 감시를 위한 한반도 주변 역량 강화를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협력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022년 발표된 미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해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I could go on and on, including adding capabilitie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o keep a better eye on what Kim Jong-un.
커비 조정관은 김정은이 하는 일을 더 잘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안팎에 역량을 추가하는 것, 역내 다른 모든 동맹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양자 관계와 3국 간 협력을 강화한 것도 인태 전략 시행에 따른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 일본과 한국 정상을 초청해 양자 관계 측면에서 각 동맹국과 중요한 진전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3자 간 협력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좋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동맹 오커스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안보협의체 쿼드 결성, 베트남,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도 주요 진전으로 지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전인 지난 2022년 2월 11일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개했으며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목표와 북한 인권 개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2주년을 맞아 잇따라 성명과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9일 에이드리언 왓슨 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착수한 이후 2년간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십에 재투자하고 이를 활성화해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면서 일본, 한국, 호주를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관계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역사적인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해 이 중요한 파트너십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면서 3국 간 협력 심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온 점도 부각했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있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이 역사적인 지원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럽 파트너들의 인식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단 2년 만에 미국과 영내는 더욱 안전해지고 번영하게 됐다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미국은 미래를 위해 이 중요한 지역에서 우리의 과업을 계속 우선순위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지난 9일 설명 자료를 통해 미한일 3국 협력과 대북 억제력 강화를 인태전략 발표 후 지난 2년간 얻은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3국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다개년 3자 훈련 계획을 승인하고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완전히 활성화함으로써 공약을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련해 미한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양자 대화 메커니즘을 구축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순환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해 역내 다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의 인태전략 발표 이후 2년간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역을 위한 공유 비전 진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함께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의 국방과 안보, 상호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투자하는 것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군사 충돌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주장을 잇따라 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까지 편을 든 러시아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0일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북한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책임은 미국과 그 동맹국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차고라 대사는 이에 앞서 7일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방위력 추가 증강을 위해 신규 핵실험을 결정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반 젤로옵체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도 11일 러시아 국영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쟁 준비 등 대남 위협 발언에 대해 한반도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로옵체프 국장은 이어 김 위원장의 경고는 미국과 그 동맹들이 북한을 겨냥한 연합훈련을 벌이는 등 위험한 군사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맥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연합훈련이 공격적이고 도발적이라며 역내 정세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을 담당하며 러시아 외무부 내에선 요직 중 하나로 평가받는 자리입니다. 한국 정부는 마체고라 대사 등이 한반도 정세 격화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며 북한을 두둔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한일 안보협력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 핵과 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하고 동족을 대상으로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가 객관적인 사실을 외면한 채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전가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자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낸 것은 북러 군사협력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와 차기 미국 행정부와의 협상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시킨 것은 그만큼 한국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정말 개입한다면 우리도 북한 협력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태세를 보여주는 그렇게 갈 수 있고 그것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러가 협력하는 것 말고도 한반도 특히 이제 동북아에서도 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일종의 경고를 강력하게 지금 보내는 거군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마차고라 대사의 발언은 주재국인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 속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특히 마차고라 대사의 7차 핵실험 언급은 미한 핵협의 그룹에서 결정된 핵전쟁 시나리오 연합훈련 등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북한의 편에 서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경고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마채골 대사의 이런 경고 메시지는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미 간의 군사훈련이 재개되는 그런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7차 핵실험을 경고할 것 같아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이전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기조 아래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차고라 대사의 이번 발언은 이례적이며 미국을 염두에 둔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피로감이 커진 미국에 대해 한반도 상황까지 신경을 쓰이게 만들려는 게 러시아의 의도라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지원을 끊어내려면 미국의 관심사와 전선을 다양화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자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가 인정한 기존 5개 핵보유국, 즉 P5 국가에 속하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 정당성을 공개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북한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에 나서는데 한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를 주시하면서 핵실험 감행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집요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예, 굉장히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는 맞거든요.
박 교수는 결국 마차고라 대사의 7차 핵실험 언급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 가운데서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바이든 정부의 입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로버트 캡키 국무부 동아태 일본 한국 몽골 담당 부차관보는 12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3국 간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are committed to working trilaterally as well to address DPRK Russia military cooperation. Which serves to only prolong Russia's brutal war.
캡키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토론회 기조 연설에서 북러 협력은 러시아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장기화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며 북한의 무모한 성향을 강화하고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북한의 도발에도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화하고 공격성을 억제하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공조하는 최선의 방법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다른 파트너와 동맹들과 계속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e are pursuing a calibrated approach to the DPRK's escalatory actions based on the degree of threat they pose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캡키 부차관부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위협의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된 대응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하며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숫자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강경한 수사와 도발로 긴장을 고조하는 가운데서도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미사일 등 다른 논의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과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동안 3국 협력이 단순히 하향식이 아니라 정부 전반의 모든 단계와 다양한 기관에 걸쳐 협력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워싱턴 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안보 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3국 정상회의 이후 3국 외교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간의 협의도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사국으로 있는 환상적인 기회가 있다며 뉴욕에서 3국 관리들이 긴밀한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재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미한일이 경제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명공학, 태양광 등 핵심 분야에서 수십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하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것입니다.
We are also intensifying our economic partnership.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the top investors in the United States, suppor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U.S. jobs in critical sectors.
캡키 부차관보는 미한일 3국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국제 공급망 붕괴 가능성에 대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또한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극복할 준비를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캡키 부차관보는 이 밖에 미한일 세 나라가 광물 안보와 청정 에너지 전환, 첨단 기술 보호와 퀀텀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무기 개발에 맞서 확장 억제와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성킴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강조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미한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2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한일 3국 정부가 확장 억제와 전반적인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집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y sense is that the DPRK remains uninterested and they continue to focus on provocations and developing their
김 전 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은 여전히 대화에 관심이 없고 도발과 불법 프로그램 개발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모든 좋은 제안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3국 연합 군사훈련은 물론 북한이 계속해서 악용하는 사이버 분야, 그리고 보건과 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세 나라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같이 3국 협력을 제도화하고 확고히 구축하면 미한일 3국의 선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이 국제 지도력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관점과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며 그 위상과 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t's also true that irrespective of what Washington's perspective may be, the reality is that Japan and Iraq are very important countries. And their stature, their power.
이어 미한일 3국 간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하고 더 많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한 집중력과 열의를 가지고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의미 있는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그러한 역학관계가 조만간 바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추측으로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김정은이 외교에서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한 전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한일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과제는 북한 핵 문제라면서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동맹은 핵협의 그룹을 통해 정보 공유, 협의, 핵작전 공동기획과 실행에 집중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차 핵협의 그룹 회의에서 핵 전략 기획, 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핵 지침을 만들고 연합훈련에 핵 작전 훈련을 포함하기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미한 핵협의 그룹에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에 한국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I myself had a chance to talk to my Japanese counterpart about that issue when I was in the government.
김 전 실장은 안보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일본 측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NCG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라 일본에는 좀 예민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일본 국내적으로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일본에 달린 것이고 한국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미한일 핵협의 그룹을 각각 운영하거나 미한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핵 개발을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북한의 전략은 핵무기를 가능한 한 많이 늘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완성해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고 최소한의 핵탄두를 보유한 채 ICBM을 넘겨주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해 미국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이 마사후미 전 인도네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지금은 북한에 대해 유화책을 쓸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Russia has become a new player. Their interests, I mean, Russian interests and Chinese interests are not the same.
그러면서 한반도 관련 사안에서 러시아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이익과 중국의 이익은 동일하지 않기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서로 경쟁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사거리 확대보다는 타격 정밀도 향상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군사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40mm 방사포 포탄에 유도 기능을 갖춘 신형 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일반적인 240mm 다연장 로켓포 방사포의 타격 범위는 약 0.5km 정도로 포탄이 목표물에서 500m 이내에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GPS, 위치정보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면 포탄이 떨어지는 범위가 50에서 100m까지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면 10에서 50m 안에 포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so it doesn't really improve the range at all. But it improves its accuracy. So what it does, the
베넷 선임 연구원은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 국회의사당을 목표로 GPS 기능이 없는 기존 240mm 방사포탄을 발사한다면 국회의사당은커녕 여의도도 명중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GPS 시스템을 활용하면 많은 방사포탄이 국회의사당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 they will be able to hit some targets very accurately, you know, if they were going to fire, for example, at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국방과학원이 조종 방사포탄과 탄도 조종 체계를 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사진에 따르면 신형 240mm 방사포탄은 유도 기능이 없는 기존 방사포탄과 달리 조종 날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탄이 실제로 GPS 기능까지 갖췄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실제로 GPS 기능을 장착하고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 타격 정밀도가 크게 개선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보유한 방사포는 122, 240, 300, 600mm 등이 있으며 300mm 이상 대구경 방사포는 이미 유도화를 실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이 흔히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두 종류입니다. 240mm 방사포는 240mm 로켓 발사관이 12개 또는 22개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65에서 70k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8월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122, 240mm 방사포탄에 대해 현대전 준비에서 중대한 변화이자 최대의 격파 효율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탄 유도화를 위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사거리는 유도 시스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도 정확도는 극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방사포는 일반적으로 정밀 무기라기보다는 광역 공격 무기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ccuracy can be dramatically improved. However,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multiple rocket launches are typically area attack weapons.
버뮤데즈 연구원은 또한 정밀도 향상으로 인해 포격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수의 포탄으로 더 많은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목표물을 타격해 무력화시키는데 100발의 포탄이 필요했다면 새로운 유도 시스템을 갖출 경우 50발만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른 목표물에 나머지 50발을 발사할 수 있게 돼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이 240mm 방사포탄에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북한 무기 거래에 정통한 브루스 백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유도 기능이 있는 240mm 방사포탄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240mm 방사포 시스템에 GPS를 사용한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이 지금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미뤄보면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확실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는 이미 유도화를 실현한 600mm 방사포에 적용된 유도 기술을 240mm 방사포에 적용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is is brand new. If they're using GPS for a 240mm rocket system, you know, there's a couple of ways that they could have gotten that. They could have gotten that from the Russians.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등 무기 체계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제한된 재정 능력을 고려하면 자체적으로 이런 능력을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실제로 북한에 상당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면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하다며 하지만 러시아의 도움 없이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ell, North Korea has been claiming a huge number of advances recently. Given North Korea's limited financial ability.
베넷 선임 연구원은 방사포탄이 유도 기능을 갖추도록 성능을 개선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면서 북한은 다른 많은 일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쓸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탄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at's my guess is the most of the rockets don't because it's just too expensive. They don't have the money to spend on this given that they're spending it on so many others.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한 위협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강화된 군사 역량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런 업그레이드된 방사포탄을 구입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장에서 실제로 군사 역량이 향상될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무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 면담할 예정입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터너 특사의 방한 기간에 외교부 장관 예방, 평화 외교기획 단장 등 정부 인사 면담과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면담, 그리고 간담회 등의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터너 특사의 방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과 관련한 대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터너 특사는 14일쯤 한국으로 이동해 이번 주 중 조태열 장관을 예방하고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리는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 기념 행사 등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I는 2013년 3월 북한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 차원에서 출범한 최초의 공식 기구로 이듬해 2월 17일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과 권고사항을 체계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남미 국가 볼리비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국제기구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과는 20만 달러 규모의 상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8일 공개한 볼리비아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볼리비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위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FATF는 볼리비아 정부의 제재 이행 체계는 안보리가 동결 대상 목록을 갱신할 때마다 자국에서도 같은 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2022년 이전까진 이러한 갱신이 지체 없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3월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선 동결 등의 조치가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등 볼리비아가 확산 금융 관련 정밀 금융 제재를 지체 없이 적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볼리비아는 유엔 안보리가 2018년 3월 30일 대북 제재를 위반한 기관 22곳과 선박 27척을 자금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을 당시 약 26일이 지난 4월 25일에야 관련 문건을 금융기관 등에 고시했습니다. 또 안보리가 2020년 5월 11일에 제재 대상 목록을 수정했을 때에도 볼리비아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까지 약 7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FATF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도를 개선해 유엔의 조치가 볼리비아에서 시행되기까지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FATF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포함한 제재 대상을 신규 지정하거나 갱신할 때 각 회원국이 지체 없이 이를 자국법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FATF는 24시간 이내에 이뤄진 조치를 지체 없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 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이 지체된 시간을 이용해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이번 상호평가 보고서는 볼리비아가 북한과 상업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2021년 북한과의 거래액은 20만 620달러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FATF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해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이 기구에 현재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30여 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를 높인 뒤 13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의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금 체불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동북부 지린성에서 일하던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켜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봉제공장에서 일하던 북한 노동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고영환 한국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은 지난달 11일께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이 사태로 인해 현장에서 북한 관리자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봉기 인원은 2,500명 정도 되고요. 폭동 과정에서 관리 책임자 하나가 피살이 됐습니다. 중간 관리자 3명도 중태인 상황이고요.
사태가 발생한 곳은 중국 지린성 허릉시에 있는 봉제공장입니다. 이곳에는 북한 국방성사나 전승무역을 비롯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임금 체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노동자들은 한 달에 200에서 300달러의 노임을 받기로 하고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2020년 이후 근로자들은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노동자 목의 임금을 북한 관리자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는 이 돈을 전쟁 준비 자금 명목으로 평양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북한과 중국 간 국경 봉쇄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노동자들은 임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받을 돈이 평양에 보내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노동자들은 지난달 11일께 북한 간부를 구타하고 재봉 기계를 파괴하는 등 소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조원범 박사는 사태가 발생한 봉제 공장의 경우 최소 4년에서 7년치 임금 약 1천만 달러의 임금이 밀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 소요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을 특대형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양 주재 북한 영사와 보위원들을 현지로 급파했습니다. 이들은 돈을 지불하겠으니 파업을 풀고 일을 계속해달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해 나흘째인 15일 사건이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사태를 폭동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아,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하는 돈을 띄우고서는 또 억울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기는 하지만 그거가 우선 전체적인 폭동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한경남도 함흥 출신 탈북민인 한국 NK지식인연대 김은광 대표는 북한 당국이 외어버린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먹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 해외 근로자들인 경우에 국가가 침체가는 그런 몫이 이제 너무 많고 본인들이 어떤 중국 근로자들의 그 임금 수준을 안단 말이죠.
탈북민들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외화벌이 노동자들은 임금의 60%를 북한 간부에게 바쳐야 합니다. 또 노동자들은 기숙사비와 식비 외에도 각가지 명목으로 수천 달러를 상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세네갈에 파견된 만수대 창작사 소속 노동자들은 2019년에 태풍 피해 조국 지원금으로 355달러, 김일성 김정일 기금 365달러, 코로나 비상지원금 585달러, 평양 종합병원 지원금 290달러 등을 바쳤습니다. 김은강 대표는 이 같은 상납에 대해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은 일종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노예라고 하죠. 뭘 노예라고 하겠습니까?
그 결과 노동자들은 한 달에 100에서 300달러를 손에 쥐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 돈도 못 받게 됐으니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들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것은 외화벌이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 내부의 노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북한의 배급 제도가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 간부나 보위부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노동자들은 대부분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강냉이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을 500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현재 쌀값은 1kg에 5천원 선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쌀을 사려면 한 달에 3만원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형편없다는 겁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3천원에서 5천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받아도 쌀 1kg밖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김문광 대표는 이런 이유로 인해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되든지 장사를 합니다. 국수 뭐 한 토리를 얻는 장사를 전혀 안 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고 기아가 금방 뭐 창궐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렇고.
문제는 2020년 북중 국경 봉쇄 이후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북한의 식품 가격을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분기와 비교하면 밀가루 가격은 445%, 감자는 87%나 올랐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을 기해 북한의 아사자와 강력 범죄가 증가했습니다. 아사자는 지난 몇 년간 한 해 평균 110명 정도 발생했는데 지난해 1월에서 7월 기간에는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도와 살인, 사제폭탄 투척 같은 강력 범죄도 한 해 1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는 300여 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북한 노동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평양 수뇌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 처형을 비롯한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해 12월 북한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인용해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에는 공개 처형되는 인원이 매년 10여 명 정도였지만 지난 1년간은 공개 처형된 사람이 1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 로지로 대표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8월 30일 양강도 해산에서 공개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처형이 8월 30일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틀림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의 주재 협조자가 해상에 몇 명 있습니다. 근데 그날 우리 파트너도 농원돼가지고.
한편 외화벌이 노동자는 북한과 중국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노동자를 북한에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외화가 절실한 북한은 노동자 송환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 이게 지금 갈등 상황입니다. 중국은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중국 입장 때문에 노동자들을 귀국을 불허하는 상황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는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합니다. 이 결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는 일부 노동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북한은 노동자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 5도, 최고 12도, 안주 최저 5도, 최고 10도, 남포 오후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 신의주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8도, 강계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나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경기도 지역, 해주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 12도. 용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2도. 개성 흐리고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은 13도. 사리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함흥, 구름 많겠고 오후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 18도. 장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7도, 낮 최고기온은 7도. 해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4도. 청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나 눈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선봉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7도. 삼지연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3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대부분 구름 많겠고 먼 바다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 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5m, 먼 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하마스 테러 분자들이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있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12월 초부터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무장 세력은 바벨 만데즈 해협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들을 대상으로 거의 매일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후티 무장 세력은 35개국 이상의 상선들을 목표로 100차례 이상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덴만과 아라비아해 사이의 통로이고 바벨 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해상 통로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최근 예멘에서 무분별한 후티 공격이 증가하면서 해상 무역의 흐름이 위협받고 무고한 선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ttacks are reckless, dangerous, and they violate international law. And so we're taking action to build.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런 공격은 무모하고 위험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적인 함대를 만들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오스틴 장관은 홍해 안보에 초점을 맞춘 연합함대 태스크포스 153의 지휘 아래 중요한 새로운 다국적 안보 이니셔티브인 번영 수호작전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43개 나라의 국방장관과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대표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국제해운 및 국제통상에 대한 공격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번영 수호작전은 모든 국가의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해 남부와 아덴만의 안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해는 항해의 자유의 필수적인 중요한 해로이자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주요 해상 통로입니다. 항해의 자유라는 원칙을 지키려는 국가들은 후티 반군이 합법적으로 공해를 통과하는 많은 나라의 상선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로 공격하는 사태에 맞서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미국의 세계 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13일 이 문제에 밝은 미국과 일본 당국자들을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북 정상회담 관련 대화 중 일부는 중국 베이징 채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협력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회담 노력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일본이 한국과의 문제를 사전에 원만히 협의한다는 조건 아래 미국은 북한과 일본의 고위급 접촉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6일 기시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면서 일본 노토반도 지진에 대해 전례 없는 위로 전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 충분치 않을 경우 러시아의 공격을 받더라도 돕지 않겠다고 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12일 미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나토 동맹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각의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는 위태롭다며 동맹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원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나토의 방위비 지출은 미국과 동등해야 한다며 나토가 방위비 지출 증대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을 경우 전체 회원국이 대응에 나서는 집단안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나토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나토 동맹국들과 군사적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확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13일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를 수배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러시아 내무부가 이날 웹사이트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러시아 형법에 따른 수배자 명단에 칼라스 총리를 포함시켰습니다. 수배자 명단에는 칼라스 총리 외에 타이마르 피터콥 에스토니아 정무장관과 시모나스 카이리스 리투아니아 문화장관도 올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법 조항이 적용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칼라스 총리 등 수배자들이 옛 소련방 군인 기념물을 파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칼라스 총리가 대러 적대 행동과 역사적 기억을 모독한 혐의로 수배됐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지난 2022년 자국 내 옛 소련 시절 기념물들을 200개에서 400개까지 해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으며 러시아는 이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세계에서 나치즘과 파시즘으로부터 해방된 이들의 기억에 반하는 범죄들은 반드시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하루 사이 수십 명의 하마스 무장대원을 사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물자 반입 경로인 이집트 접경 라파에서 북동쪽으로 약 9km 떨어진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 무장대원 3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세는 지난주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라파 지역의 민간인 보호를 위한 대피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에 지시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12일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알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인구 약 27만 명이었던 라파 지역에는 최근 150만 명 규모의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 EU 등이 동결한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국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에 충당하는 법안이 12일 EU에서 채택됐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날 포결해서 EU와 주요 7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동결했던 약 3천억 유로, 미화로 약 3,230억 달러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이익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중 100만 유로가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에 적용됩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